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면 그것이 목적지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또 목적지가 없이 다니면 그것을 방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냥 걷는 자체가 목적이고 그냥 구경하는 자체가 목적이지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은 그 어디를이라는 목적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 어디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그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한국에서 미국을 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꼭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도 된다는 거는 꼭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 유럽을 통해서도 미국에 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도 그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앞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오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서는 못 온다예요. 뭔가를 꼭 필요로 하는데 그 뭔가가 뭐 배나 비행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천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목표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린 꿈에 뭐 별대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정말 몇 층 탑을 지었다 부셨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꿈속에서 만리장성을 세웠다 부셨다 했다 할지라도 그건 꿈이 깨면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그리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발로 한 발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가 삶이 그러한 허망된 그리고 그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좋고 마음 먹어서 원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행위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머리통만 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요, 만져지는 것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 계신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뭔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것과 남편이 있는 것은 다르죠. 있었으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사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없는 자의 얘기고 가진 자로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는 대로 그 남편과의 관계를 갖고 교제를 갖고 그리고 남편을 의식하면서 남편의 기뻐하는 거,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남편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원하면 그 남편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그대로 내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리드하는, 인도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거슬려서 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기쁨, 나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종삼는 것,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거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그 뜻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행하게 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의 위치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해야 되는 거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끌고 좌지우지하고 나를 위해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의 자비가 무궁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오직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끌려다닐 수는 절대로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독재자다, 하나님이 정말 뭐라 그럴까, 나쁜 분이라 그럴까요? 나는 그 하나님한테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바리새인으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서는 완전하게 지킨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고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나를 지금 가시채로 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실은 아픈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는 정말 자기가 이제껏 안다고 했던 것, 했다고 했던 것, 가졌다고 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이 정말 자기 착각이었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세상에서의 그 인정받는 좋은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됐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가 있었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갖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뭐냐면은 영생을 갖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갖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있는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거기에 비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 오히려 배설물 같더라. 비할 바가 아닌 게 거룩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의 차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세상에 아무리 예쁘고 찬란하고 그리고 좋은 것 같아도 세상 것은 썩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도 정말 허상이더라. 그리고 일단 내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 것을 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 것,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손이 두 개인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 한 손을 잡으면 우리 또 한 손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잡는 우리 손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 다 움켜쥘 수도 없고 많은 걸 한꺼번에 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해봐야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자기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러한 그 생각 속에 부풀려 있을 때 당신의 손을 벌려보십시오. 당신의 손이 할 수 있는 거 쥘 수 있는 거 그건 그 범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그 얘기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인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게 하시는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손을 10개 갖게 되고 우리가 뭐 시력이 모든 세상을 꿰뚫어 알게 되고 우리의 기억력이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되 한 지체로 부르셔서 그 하게 하시는 배치된 곳에서 그냥 그 역할을 하게 했지 모두가 합하여서 몸을 지어나가게 하셨지요.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한 세포 역할밖에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을 세워나기 위해서는 나 외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역할이 그들을 위해서 있고 그들의 역할이 또 나를 위해서 있는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너와 나가 비교하고 따지고 뭐 거기서 경쟁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거는 내가 독자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그 자기라는 주체의식 속에서 그 이기적인 나를 세우고 나 하는 그런 거.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주체인데 그 하나님 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체인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한국의 교육의 그 문제성을 지적하는 데에 한국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거의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지만 된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떠한 면에 특출해서 다른 면은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또 그렇게 태어난 것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평균화시키면 그 사람의 특출함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하고도 얘기할 때 피아노를 잘하는 자매는 자기는 음악은 잘하는데 운동은 못한다. 또 부엌일이나 집안일을 잘하는데 자기는 공부는 못한다.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다 열등감을 갖고 있고 그거에 다 부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부럽고 그 남이 잘하는 거를 못하는 그러한 자기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참 그 이상한 발상입니다.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잘 못한다. 아니요.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잘하면 돼요. 왜? 이것도 누군가에게 섬기는데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는 사실은 사랑하는 데 필요해요. 근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 가지지 않은 것 갖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섬기고 행하는 데는 체력이 있으면 체력으로 하는 것이요. 재력이 있으면 재력으로 하는 것이요. 또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게 하심을 좇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고 가졌다 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나로서는 안 된다, 모자르다, 내가 약하다 그러할 때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 거를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사실은 안전하고 부여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가진 물을 갖고 독독 긁어봤자 자기의 양밖에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양밖에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빈 것 같아도 계속 공급받는다면 절대로 바닥이 나지 않고 계속 공급받으니까 차고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줄이 없이 가진 것 갖고 한다는 거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갔더니 결국은 처음에는 흥청 썼지만 나중에는 탕진해버렸다. 없어져버렸다. 세상 것은 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생수가 나게 하는 샘물 같은 거예요. 계속 나와요. 써도 써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자라는 일이 없어요. 평강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찬송도 그렇고 능력도 그래요. 저는 진짜 숨도 쉬는 게 힘이 들게 느낄 만큼 몸이 이렇게 탈진해버린다 그럴까 그럴 때 아 이제는 더 어떻게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쉬면 또 자면 일어날 수 있는 또 힘이 주어져요. 마음도 그냥 정말 그 백지창처럼 무슨 그 다 꺼져버린 그러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또 가엾은 사람이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은 또 뻘떡 일어나고 또 손이 뻗쳐지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신기해요. 있는 힘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 하나 몸 하나 내 마음 하나도 어떻게도 안 되게 그냥 착가 부러져 있는데 또 안에서 그 나를 일으키시는 손 나를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살리우심 세우심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아파서 걱정하거나 뭐 내가 쓰러질까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쓰러질 때 쓰러지는 것도 쉼이요. 또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내게 유익한 거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면 또 일으키실 테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뭔가를 하실 테니까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지만 그분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또 주위에 식구들이나 사람들의 요구가 항상 잡아당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어딜 거절할 수가 없고 어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쓰러질 때까지 섬기고 쓰러질 때까지 하다 보면은 진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그 쓰러짐이 하나님이 나를 쓰러트림이 아니에요. 사실은 쓰러졌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고 내가 거기에 힘이 붙여서 쓰러진 거죠. 그러나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쓰러졌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쓰러졌다 그래서 너는 이제 쓸모없는 자야 하고 그냥 외면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안위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렇게 하시옵소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잉태되어서 해산하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보여진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다른 모든 것이 오물처럼 보였고 다른 모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해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눈앞에 돈 아니면은 나의 정력,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두려움, 그러한 문제나 나의 그러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것이 관심이 많지 내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그게 목표가 된다든지라는 생각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로 인쳐졌다. 그것은 정말 내게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죄사함인데 그것은 내게 뭐 정말 그렇게 감사함이 되지 않고 그런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 하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천국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와 거룩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가는 거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 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누구 의가 높으냐 그거 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우러나 저러나 치우쳐져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니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미 판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키를 재보면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 우리가 도토리 그 키 재듯이 그런 게 있겠지만 그냥 상공에 올라가 보면은 산이나 바다나 언덕이나 뭐 다 평지로 평면으로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더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바울처럼 아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바꿔도 거기에 비하니까 딴 건 다 오물이더라 배설물이더라 할 만큼 그게 굉장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즉 우리의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사역도 아니고 아니면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적인 의도 아니에요.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도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도 참여함으로써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싶다. 예수님 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교회를 떠돌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시험 걸려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들어가고 한 일은 없어요. 이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나라를 옮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 또 이민교회에서 또 그리고 남편 사역하고 제가 전도사를 일하고 이러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교단 저런 교단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선교사로서 사역하니까 일본의 여러 교단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탈진하여서 쓰러지게 되니까 제가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자리 보존하고 누워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침대에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제가 어디에 가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그리고 혼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그리고 또 밖에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에 있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조직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속한다 그러면은 어느 교단에 속해야 될것 같고요.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될 거. 자꾸 이 땅에 어떤 조직 속에 내가 일원이 돼야 거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만을 중요시 여기세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나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서 있나 아니냐, 그거 한 가지 보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항상 사람들은 내가 성령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같이 누리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나 교단이나 선교단체는 내가 어떤 선교회에서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파송했다고 해야 믿어주지, 성령님이 보냈다고 그러면은 벌써 한 발짝 물러가서 깨우뚱거리는 거예요. 무슨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아니면은 뭔가 좀 가까이 하면 안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세우시는 그러한 곳에 서서 하게 하심을 좇아 산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사람의 길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배치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인데, 어찌해서 그게 교회 안에서 잘안 통해지는지.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교회 속하세요? 어떤 선교회에 어떠한 훈련을 받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또 갔더니 거기는 그 이제 DTS나 제자 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처럼 있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졸업장을 갖지 않, 수료증을 갖지 않으면 뭔가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 같고요. 그리고 뭔가 그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그 것을 배우고 이러한 그러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정말 사람 보고 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신가? 성령님은 조직하고 그러한 그 뭐랄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속에만 계시고,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가르치시지도 못하고 훈련시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거는 다른 조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이제껏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배웠던 거, 행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려면 그는 오히려 자기가 유익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왔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거는 오히려 방해다. 그거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교회나 조직이나 그런 거를 부정하고 그거를 폐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각기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보다 그것이 그러한 인간이 세운 조직이나 그러한 훈련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선시되거나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면 우리는 거꾸로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이끌려가지요. 조직에게 이끌려가지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사람들만 케어하고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목사님이 하려는 것만 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매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기가 싫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 교회 안에 국한시키는 그것이 제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 일본에서 왔고 일본에도 지체가 있고 또 일본에도 남편과 사역체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있고 여러 또 그 형제들도 다 사역하고 있고 그 교회의 범위를 넘어선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어주신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 세계고 모든 사람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딱 묶어놓으니까 너무나 그것이 매임이 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제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고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 제 몸이 제 말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나? 나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혀지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침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익혀 되새겨 되새겨 말씀해 주신 거는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소속감은 저를 너무나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꼭 무슨 그 소속되지 않은 그런 소외감을 당할 때 뭔가 씁쓸함이 있어요. 제가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세계 어느 교회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정말 모두가 식구니까 모두가 지체니까 다 통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안 그렇더라. 그것이 굉장히 제가 교회에서 느낀 그 쇼크라 그랬어요. 세상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제가 느꼈을 때 교회는 모든 교회가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식구요, 나의 지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한 집을 세우고 한 몸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소외당하고 가보니까 뭔가가 그 다르고 할 때 참 큰 쇼크를 느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유대 교회에서 이제 꼭 이단시 되는 거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에 충실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걸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리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대로 저들이 정말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알면 바울이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 그들도 다 알게 될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원했던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는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있기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 머리 되고 성령님만 운행하는 그런 교회 섬기게 해주세요를 아주 절규를 하듯이 계속 정말 기도 제목이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이민교회 와가지고 그런 교회 쇼크를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일본 교회는 작아서 그런가 보다. 정말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도 적고 교회도 작고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민 와보니까 한국 교회들은 완전히 한국의 영적 특수의식 속에서 한국이 영적 그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요, 경쟁이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뭔가가 너무나 그 다른, 말씀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들이 뭐랄까 혼합되어 있다 그럴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결국 교회고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나도 외면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나도 떠나지 않고, 결국 나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면 세상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교회가 가장 큰 선교지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를 교회에서도 외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제 실족하거나 이제 거기에 시험 걸리는 일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실족하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죄인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도 죄인이지. 그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성령님이 나를 인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니까 사랑하고 올바르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가 아닌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말이 우린 실감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의만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발견되기 원하는 그 한 가지만 갖고 가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가 소망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찾아갈 수 있나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깨달아서 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미 와주셨고, 이미 찾아주셨고, 이미 계시고, 그리고 이미 잡아주셔서 나는 잡혀 있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제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목적하는 것을 나도 목적하고,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손 내밀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구하라 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는 자꾸 키재기를 좋아합니다.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맨날 뭐 몸무게 재보고 하듯이 애가 키가 빨리 자라기 원하면 자꾸 키를 재고 하듯이 우리 뭐를 이렇게 자꾸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끄러지고 실족한 것 같아도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막 속상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하나님한테 되돌아오고 내가 믿음에서 뭔가 쓰러진 것 같고 주저앉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빨리 고하고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은 실족함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죄로 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게 내 길이다. 이것을 쫓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신 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가 딴 데를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에게 숨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잡힌 바된 그걸 오직 예수님 쫓아가는 그 한 가지에 자기는 전념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일심을 다하고 있다. 된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16절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직 다 되지 않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온전히 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내가 열심히 안 돼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도 실패하실 거야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실패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을 크게 잡아서 과도하게 잡아서 내가 그것에 달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 욕심과 내 목표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게 하심을 좇아서 성령을 좇아서 예수님을 좇아서라는 좇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몇십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식의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번에 100명을 뭐 그 더 불리겠다. 1000명을 더 불리겠다. 그런 목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저는 뭐 기도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님은 그런 기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은 1000명이고 100명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령을 쫓아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지금 전심으로 일심으로 해야 되는 그 삶이 순간순간 이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100명의 도원들 예수님 쫓아서 안 살고 성령을 쫓아서 안 가는 삶이라면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 시작은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쫓아가라 그랬으면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서 행하라 그랬으면 쫓아서 행해야 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은 이어져야 됩니다. 거북이와 토끼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끼는 뛰어가다가 중간에서 만심하고 자서 결국은 엉금엉금 기어간 거북이가 이겼어요. 근데 만약 거북이가 그 목표를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갔다면 절대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같아서 목표를 향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도달했다가 있어요. 과연 우리들의 신앙에 그 목적지는 어디냐?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왜 섬기냐? 왜 우리가 사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다. 아마 다 거의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지요. 그렇게 행하냐? 내 목적지가 오직 예수님이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지금 부르심의 상,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천국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제라는 시간을 오늘 잡을 수가 없죠. 이미 흘러간 거예요. 내일은 옵니다. 그럼 내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과정이니까 아직도 잘하고 있고 아직도 전진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일심으로 푯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어제 것에 연연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궁리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또 아니고 앞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을 그냥 성령을 쫓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어떠한 궁리 속에 나의 후회 자기 연민 속에서 그냥 꽉 그 매여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일도 어제와 동일한 실패의 날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한 발짝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순종 못해도 지금 순종하는 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어제까지 순종했으니까 지금도 순종한다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는 머리통이 크고 말 잘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동일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분은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함을 먼저 주셔요. 자원해서 그걸 하고 싶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표가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신다. 그 말하게 하신다, 행동하게 하신다가 똑같이 하게 하신다죠. 그분이 동일하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결국 바울이 전심으로 일심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힘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의 열심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계속함, 반복함을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열심이지 뭐가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뒹굴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게 열심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헌신한 삶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언제든지 그분에게 묻고 듣고 구하고 그리고 의지해서 사는 순종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심히 일심으로 전심하는 그 신앙생활, 바울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냥 성령을 좇는 거예요. 성령을 좇으려면 내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지 성령을 좇을 수 있지 못해요. 예수님을 좇아 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야 돼.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원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 자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에 온전히 붙잡힌 바된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다들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만약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틀린 거를 배우는 거,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인도받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의 잘못이나 내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내 것이 버려져야지만 되고, 내 것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 것이 죄로 고백되어야지만 하나님 것이 옳고,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아, 이제 성령님이 일할 차례라.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그냥 내 옆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살아 역사함을 너희들은 그냥 봐라, 알아라, 맛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지혜가 바닥이 나고, 내 사랑이 바닥이 내고, 내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그때 처음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정말 맛봐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미리미리 알고 있었지만, 말씀으로는 미리미리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수정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짐은 매일의 이러한 그냥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일의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로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에 따라서가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좇아 예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는 그삶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삶 하나를 바울처럼 목표하고 그거 하나를 기쁨으로 삼고 그거 하나를 우리가 정말 나의 생명의 길로 삼을 것.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고 안 가르쳐주고 우리를 길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나? 아니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환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거나 거기에 임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을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뭐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에 좋게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해지고 내 소욕을 채우려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라면 예수님조차 못 살아요. 성령님조차 향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잡고, 그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요 사막에서도 샘물나게 하시고 물에서도 불에서도 건지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푸른 초장 실만한 시냇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그 입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누리는 자로서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전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